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바샤르 알라사드 시리아 대통령에 대한 지원을 포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오늘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는 이탈리아에서 아사드 대통령 일가의 통치가 끝나가는 것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잠시 뒤 요르단과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아랍에미리트연합 등 중동지역 이슬람 국가 외무장관들과 별도로 만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 의혹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 공격이 중점 논의될 전망입니다. 앞서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은 어제 틸러슨 장관과 만난 뒤 시리아 공군기지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 공격으로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G7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시리아 문제가 중점 논의되고 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회의를 마친 뒤 러시아를 방문해 러시아 관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터키는 시리아 정부가 여전히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메블루트 카부소글루 터키 외무장관은 오늘 이탈리아 관영방송인 TRT 하버와의 인터뷰에서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를 갖고 있는 것을 파악했다며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카부소글루 장관은 또 시리아 과도정부 구성이 시급하다며 바샤르 알라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는 한 화학무기 위험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리아 북부 이들리브주에서는 지난주 시리아 정부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화학무기 공습으로 100여 명이 숨지고 350여 명이 다쳤습니다. 미군과 아프가니스탄 특수부대가 아프간 동부지역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반군들을 소탕했다고 현지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현지에서 최근 며칠 아프간군과 동행 취재한 BOA 기자는 ISIL이 장악했던 마을이 폐허로 변해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아프간 관리들은 최근 열흘간 동부 난가르하르주 공격작전 과정에서 ISIL 반군 수십 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ISIL은 퇴각하면서 건물을 파괴하고 공공서비스를 차단하는 등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은 사형 집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라고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밝혔습니다. 이 단체가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해마다 수천 명이 처형돼 지난해 전 세계 23개국에서 집행된 사형 건수를 모두 합친 1032건보다도 많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은 사형 집행 관련 자료를 국가 기밀로 정하고 있어 관련 통계는 언론 보도 등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앰네스티는 이와 함께 지난해의 경우 세계 55개국에서 3,117명이 사형 선고를 받아 2015년에 비해 5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미국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사형 집행 건수가 줄면서 지난 1991년 이래 가장 적은 20명이 처형되는 데 그쳤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의 한 초등학교에서 어제 총격 사건이 벌어져 어린이 1명 등 3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50대 남성인 체드릭 앤더슨 씨가 노스파크 초등학교에 들어가 특수교사인 카렌 엘라인 스미스 씨에게 총격을 가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습니다. 스미스 씨와 함께 있던 학생 2명도 총격을 받아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8살 조나단 마르티네즈 군은 끝내 숨졌습니다. 또 다른 남자 어린이도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지만 현재 많이 회복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웨덴에서 차량 돌진 사건을 일으켜 4명을 숨지게 한 용의자가 테러 범죄를 인정했다고 그의 변호인 측이 밝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인 용의자 라흐마트 아킬로프 측 변호인은 어제 스톡홀름 법원 심리에서 용의자가 구속되는 것을 인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스웨덴 정보당국은 용의자가 지난해 망명신청이 거부된 뒤 추방되기 전 실종된 사실 등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이 세상의 남녀노소 모두가 어떠한 차별도 없이 동등한 교육의 기회와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이 당연한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아직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 탈레반 피격 소녀로 알려진 파키스탄의 10대 인권운동가 말랄라 유사프자이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슬람 신자인 말랄라는 11살 때부터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탈레반의 만행을 고발하고 여자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주장하는 활동을 펼쳐왔는데요. 그러다 2012년 하굣길에 이 탈레반으로부터 보복으로 머리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이후에 영국에서 수술을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말랄라는 이 계속되는 탈레반의 살해 위협에도 모든 어린이들의 교육권을 옹호하는 활동을 펼친 공로로 지난 2014년 역대 최연소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유엔 평화대사에 임명돼서 세계 평화 정착과 희망을 전하는 활동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는 최연소 유엔 평화대사로서 말랄라가 더욱 공정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내기를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9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4월 12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7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자,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3에서 14도, 신의주 2도에서 16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3에서 16도, 함흥 역시 3에서 16도, 끝으로 청진은 1에서 1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베리 매닐로우의 곡입니다. 맨디. 사랑하는 사람을 놓친 아쉬움과 후회를 담은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I remember all my life raining down as cold as ice shadows of a man face through a window crying in the night. The night goes into morning, just another day. Happy people pass my way, looking in their eyes I see a memory I never realized. How happy you made. Stop me from shaking.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이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시리아의 정권 교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화학무기 사용으로 국제사회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확인한 건데요. 미국의 최근 대시리아 정책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이 중국에서 리커창 총리를 만나서 양국 간의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고요. 또한 지난해 중국이 비밀리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난 국제 앰네스티 보고서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백악관이 시리아에서 정권교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군요.
네,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이 권좌에 있는 한 안정되고 평화로운 시리아는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리아 내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사드 정권이 물러나야 한다는 인식을 밝힌 건데요. 최근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이 시리아에서 정권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예, 미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이 시리아 정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일요일 CNN 방송에 출연해서 아사드의 행동과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평화롭고 안정된 정부를 보기는 어렵다면서 아사드는 시리아의 지도자일 수 없다고 모든 당사자들이 여기고 있기 때문에 정권교체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권교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게 주목되는데요. 같은 날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CBS 방송에서 모든 당사자가 협상에 나서는 정치적 해결을 이 시리아 내전 해법 중 하나로 거론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동맹국들의 지지를 받는 정권이 참여해야만 한다면서 이 아사드 정권의 교체를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틸러슨 장관과 이 헤일리 대사의 발언에서 어떤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요?
네. 이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다만 이날 방송에서 우선순위는 변하지 않았다 하면서 이 시리아에서 미군의 최우선 목표는 이 정권 교체보다는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오늘 틸러슨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탈리아 루카에서 진행된 주요 7개국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이 시리아 정권과 이를 지원하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아사드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정권을 잡고 있는 한 시리아 내전의 해법을 도출할 수 없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했는데요. 이 틸러슨 장관은 시리아 문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내일부터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예. 자, 우선순위에 대한 언급의 차이는 있지만 아사드 정권이 물러나야 한다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으로 정리가 된 거군요.
맞습니다. 이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이 헤일리 대사와 틸러슨 장관의 발언이 서로 배치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미국 정부가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을 축출시키는 쪽으로 시리아 사태 해법에 가닥을 잡은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예, 이 트럼프 정부는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시리아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예, 지난주 수요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와 아사드 정권에 대한 나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내전 중인 시리아의 이들리브주의 칸시에이칸 지역에서 이 전날 시리아 정부군 소행으로 추정되는 화학무기 공격에 어린이들을 포함한 최소한 89명이 숨진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한 건데요.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한 응징을 명령해서 미군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59발을 발사해서 이 화학무기 공격에 이용된 알샤일라트 공군 비행장을 집중 타격했습니다.
예, 미국이 시리아에 대해서 추가 공습을 할 수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시리아에 대한 추가 군사 행동이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이 아기들에게 독가스를 살포하거나 무고한 사람들을 통폭탄으로 공격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을 기대하라고 답했습니다. 같은 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도 아사드 정권이 화학무기로 무고한 사람들을 살상하는 것을 미국이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공격을 명령했다고 설명하면서 시리아 정부가 또다시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예. 자, 여기서 시리아 내전이 그동안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한번 정리해 보죠.
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6년 전인 지난 2011년 4월 시리아 각지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당시 예멘 등지로부터 확산된 중동 지역의 민주화 운동 바람에 시리아가 합류한 건데요. 대규모 병력을 동원한 알 아사드 정부가 시위대에 발포해서 120명이 넘는 시민이 숨졌습니다. 이렇게 시위 도중에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는 열기가 시리아 전역으로 퍼지면서 이 알 아사드 정권이 퇴진 위기에 몰리는 듯 싶었지만 시리아 정부는 본격적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이 시위대에 맞섰습니다. 이후에 시위대가 자체 무장으로 대항하기도 하고 이 주변의 다른 무장 세력과 연계하기도 하면서 이 시민들과 정권의 대치가 이 본격적인 내전 양상으로 발전했습니다.
예, 지금은 내전 초기보다 훨씬 전선이 복잡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 시리아와 이라크 일부 지역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이슬람 무장단체 ISIL이 세력을 확대하면서 이 시리아 내전은 더욱 풀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게다가 지난해부터는 이웃나라 터키가 이 ISIL 격퇴를 명분으로 시리아에 지상군을 보내서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온 소수민족인 쿠르드 민병대 토벌작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전쟁이 한꺼번에 시리아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예. 알 아사드 정권은 현재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러시아와 이란 등이 몇 년 전부터 시리아 내전에 본격적으로 개입해서 바샤르 알 아사드 정부에 대해서 군사, 경제, 정치적인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러시아는 최근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해서도 반군 측이 무기창고에 보관해왔던 독가스가 터진 것이라는 아사드 정권의 주장을 옹호하면서 지난해 유엔 긴급회의 등에서 다른 회원국들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지구촌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 집권당의 상하원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했군요.
네, 로 포트먼, 존 닐리 케네디 상원의원과 크리스 스튜어트 하원의원 등 미국 집권 공화당 소속 의회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해서 어제 베이징에서 리커창 총리와 면담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연방 의원 선거를 통해서 미국의 새 의회가 출범한 뒤에 이 상하원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양측은 면담에서 두 나라 사이의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정부와 정치권 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예, 자, 지난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도 이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이른바 100일 계획이 합의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제 면담에서 미 의회 대표단과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주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 겁니다. 리커창 총리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련의 중요한 공통적인 인식에 도달했으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조를 명확히 했다고 높이 평가하고 중국 측은 미국과 함께 양자 투자협정 협상이 실질적인 진척을 이루도록 노력하고 무역거래와 상호 투자협력을 확대하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과 마찰을 처리함으로써 양국 무역관계에서 균형적인 발전을 실현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자,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어떤 그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까?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쇠고기 시장을 다시 열고 이 금융산업 투자 규제를 푸는 것으로 이 구체적인 100일 계획이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미국은 25%에 달하는 중국 내 자동차 수입 관세를 낮추고 이 첨단 제품 수입 조건을 완화할 것을 중국 측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은 미국이 환율 조작국 지정에서 중국을 제외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리커창 중국 총리는 특히 어제 미국 의원단과의 면담에서 금융산업 개방과 관련한 양국 공동 투자 협정을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 세계 사형 집행 현황을 정리한 보고서가 나왔군요.
네, 국제적인 인권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 국제앰네스티가 오늘 공개한 2016년 사형선고와 집행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요, 지난해 전 세계 사형 집행자 수는 1032명으로 전년보다 3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어떤 나라가 사형을 많이 집행했는지도 나왔습니까?
네, 이 보고서에 정리된 통계를 국가별로 보면요, 이란이 567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뒤를 이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154명, 이라크가 88명, 파키스탄이 87명 순인데요. 앰네스티 측은 통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중국이 세계 1위의 사형 집행 국가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앰네스티 측은 중국에서 매년 3,000명에서 5,000명가량의 사형을 집행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통계로 정리된 세계 연간 사형 집행 수 전체를 합친 것보다도 훨씬 많은 수치입니다.
네. 자, 중국에서 이렇게 많은 사형 집행이 있다는 추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통계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중국 정부가 이 사형 집행에 관한 정보를 국가 기밀에 붙이면서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앰네스티 측은 설명했습니다. 니콜라스 베켈린 앰네스티 동아시아 담당 국장은 중국은 사형을 전적으로 비밀에 붙이는 유일한 나라라면서 집행자 수가 충격적으로 많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이 불투명한 사법제도로 인한 인권 탄압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 서방 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2013년 모든 재판 과정의 판결 내용과 형 집행 상황은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고 공표했지만 이 국가 기밀 또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이 많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예, 이 전 세계 사형 집행과 관련한 이번 보고서에서 역시 북한도 언급됐다고요?
네, 이 앰네스티는 사형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나라에 중국과 함께 북한을 포함시켰는데요. 이 비공식적으로 접수된 북한 관련 정보에 따르면 북한에서 적절한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형 판결과 집행이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앰네스티는 지적했습니다.
예, 자, 최근 이 세계 각국을 보면 이 사형 제도를 없애는 추세죠.
그렇습니다. 이 사형은 범죄자의 생명을 앗아감으로써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시킨 다는 목적을 가진 법적 장치지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과 함께 법원에서 오심할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세계 각국에서 최근 속속 폐지되는 추세입니다.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실제로는 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 된 경우도 있는데요. 한국이 대표적입니다. 미국의 상당수 주 당국도 사형을 폐지했거나 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주도로 마약 범죄 소탕 대책을 진행 중인 필리핀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 주도로 지난해 불발된 쿠데타 연루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터키 등이 이미 폐지됐던 사형 제도를 되살리려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내각에 합류하면서 생긴 공석을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가 미국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 예상보다 치열한 선거가 벌어지고 있어서 공화당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미국 최초로 뉴욕주가 중산층 이하 가정에 한해서 주립대학 등록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는 소식,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자선활동과 음담패설 녹음 파일을 파헤친 워싱턴포스트 기자가 미국 언론출판계 최고 권위의 상인 퓰리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새로 행정부를 구성할 때마다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이번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연방의원 출신이 다수 포함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이 법사위원회 소속 상원의원을 지내다가 트럼프 내각에 합류했고요.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 그 CIA 국장, 또 톰 프라이스 보건후생부 장관, 라이언 징키 내무장관, 믹 멀버니 백악관 예산관리 국장은 하원 의원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현직 의원들이 행정부 요직에 발탁되면서 의회 공석이 생겼는데요. 보통은 보궐선거를 통해서 빈자리를 채우게 되죠.
네. 뭐 상원의원의 경우에는 주지사가 후임을 지명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엘라바마 주지사가 이 세션스 장관으로 인해서 생긴 빈자리에 이 루서 스트레인지 주 법무장관을 지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원 의원은 보통 이 선거를 통해서 뽑게 되죠.
예. 자, 그래서 빨리 이 빈자리 공석을 채워야 할 텐데 마침 오늘 선거가 실시되는 곳이 있군요.
네. 캔자스주의 제4 선거구입니다. 이 폼페오 CIA 국장의 후임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이 미국 중서부에 있는 캔자스주는 전통적으로 이 레드 스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화당을 지지하는 주인데요.
예.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이 크게 누르고 또 승리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도 이 공화당 후보가 가볍게 이길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뜻밖의 민주당 후보가 선전하면서 공화당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경쟁 후보들은 누가 있습니까?
네, 공화당에서는 주 재무장관을 맡고 있는 이 롭 에스테스 씨를 후보로 내세웠는데요. 이 최근 여론조사 결과 이 민권 변호사 출신인 이 민주당의 제임스 톰슨 후보에게 예상외로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이 공화당 전국위원회 RNC가 막판에 들어서 이 TV 광고 등에 10만 달러를 쏟아붓고 있고요. 공화당은 이 톰슨 후보가 임신 후기 낙태를 지지한다면서 이 캔자스 주민들에게는 너무 극단적인 성향의 후보라는 그런 내용의 선거 광고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톰슨 후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광고 중단을 요구하고 있죠.
예. 자, 이렇게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로보컬을 녹음했습니다. 이 로보컬은 자동 녹음 전화를 말하는데요. 이 전화를 받으면 이 녹음된 내용이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선거 전날인 어제는 이 캔자스주에서 인기가 높은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이 달려가서 또 에스테스 후보를 도와서 함께 선거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캔자스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유리한 지역인데 이렇게 공화당 후보가 고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 주민들이 이번 선거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공화당 지지자들 가운데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샘 브라운백 주지사가 별로 인기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민주당 측이 현 이 캔자스주의 재무장관인 에스테스 후보를 브라운백 주지사에게 연결시켜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오늘 선거에서 결과는 판가름이 날 텐데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결국에는 공화당의 에스테스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거 기간이 2주만 더 있었으면 이 판세가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럴 정도로 이 민주당의 톰슨 후보가 많이 따라잡았다는 겁니다. 만약이고 캔자스주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이 트럼프 대통령과 또 공화당에게 큰 패배로 보일 수 있어서 공화당은 어떻게 해서든지 승리하겠다는 각오 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후 실시되는 조지아주와 몬태나주의 보궐선거 또 내년 중간선거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캔자스주의 선거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돌풍을 일으켰던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후보, 당시 파격적인 공약들로 이 젊은이들의 큰 지지를 받았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공짜 대학 등록금, 그러니까 대학 교육 무상 교육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 드디어 주립대학을 공짜로 다닐 수 있는 주가 생겼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 동북부의 뉴욕주가 2년제와 4년제 주립대학을 무상으로 교육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1월에 앤드루 쿠오머 주지사가 제안한 이 법안의 이름은 더욱더 높이라는 뜻을 가진 뉴욕주의 표 엑셀시어에서 따왔는데요. 바로 엑셀시어 장학금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주 의회가 예산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 예산안에 포함됐던 이 장학금 프로그램이 시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자, 이 엑셀시어 장학금 프로그램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이 뉴욕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 가운데 연간 소득이 12만 5천 달러 이하인 가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앞으로 3단계로 시행됩니다. 우선 올해 가을 학기에는 연간 소득이 10만 달러 이하인 사람이 이 장학금 수혜자가 되고요. 그러니까 연간 소득이 10만 달러 이하인 가정의 학생이 되겠죠.
예.
또 2018년에는 11만 달러, 2019년에는 연간 소득 12만 5천 달러 이하의 가정으로 이렇게 조금씩 범위가 확대됩니다. 뉴욕주는 이 장학금 프로그램으로 거의 100만에 달하는 가정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산층 이하 가정이 대상이긴 합니다만 이 주립대학의 학비를 면제해 주는 것, 이 파격적인 시도 아니겠습니까?
네.
예, 미국 최초의 일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쿠오모 주지사는 성명에서 오늘날 대학은 이 과거의 고등학교와 같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필수적인 그런 교육 과정의 하나가 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네.
그래서 돈 때문에 대학에 못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엑셀시어 장학금 프로그램으로 수많은 중산층과 이 노동자 가정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미국 대학에는 외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네.
예, 뉴욕주도 역시 유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유학생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아, 네, 그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뉴욕주에 거주하는 학생들만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유학생은 물론이고요. 다른 주에 거주하는 학생들 역시 이 장학금에는 자격이 없는 거죠.
예.
또 그 밖에도 이 장학금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1년에 최소 3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이 파트타임, 시간제로 몇 시간씩 강의를 듣는 그런 학생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장학금을 받은 횟수만큼 졸업한 다음에 또 뉴욕주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제 주립대학에서 4년 동안 계속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녔다면은 졸업한 후에 최소한 4년은 뉴욕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미국 대학은 학비 외에도 드는 돈들이 제법 많은데요. 엑셀시어 장학금 프로그램은 이 학비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수업료 외에 기숙사비나 다른 비용은 이 학생 본인이 역시 부담을 해야 합니다. 뉴욕주는 이렇게 학비 외에 드는 비용을 1년에 대략 14,000달러로 보고 있는데요. 대신 장학금 수혜자가 된다면 4년제 대학의 경우 평균 연간 6,500달러, 2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4,400달러의 학비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4년제 주립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시도하는 것, 뉴욕주가 처음입니다만 지역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주들이 이미 있다고요?
네. 이 테네시주와 오리건주, 샌프란시스코 또 시의 경우에는 커뮤니티 컬리지라고 미국에서 보통 부르는데요. 이 2년제 지역 전문대학의 경우 지원자의 소득에 상관없이 학비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또 로드아일랜드주는 2년제 주립대학의 학비를 면제하는 비슷한 법안을 현재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퓰리처 상이라고 하면 미국이 작가나 언론인들에게 주는 그런 상인데요. 누구나 꿈꾸는 그런 상이죠. 언론 출판계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올해 이 퓰리처 상의 수상자들이 공개됐군요.
네, 이 퓰리처상은 이 퓰리처상 선정위원회가 수여하는 상인데요. 어제 올해 수상자들이 발표됐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주요 신문사의 여러 기자가 또 수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자선활동 실상 그리고 음담패설 녹음 파일을 파헤친 이 데이비드 파렌트홀드 워싱턴포스트 기자가 미국 기사 국내 기사 부문 수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자선 활동 실상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의 기사였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본인이 설립한 자선단체 트럼프 재단을 통해서 막대한 후원금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지만 사실 알고 보면 많은 부분이 과장됐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파렌트 홀드 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에 재향군인단체에 600만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하는 말을 듣고 의구심을 품게 됐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약속을 지키긴 했지만 과거 다른 자선활동에 대한 주장은 부풀려진 알려진 게 많았다는 겁니다.
예. 자, 이뿐만 아니라 파렌트홀드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음담 패설 녹음 파일도 공개를 했다고요?
네, 지난 2005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TV 연예 프로그램을 녹화하면서 이 외설적인 내용의 여성 비하 발언을 했던 건데요. 이런 기사 내용이 알려지면서 당시 트럼프 후보가 선거운동 최고의 위기를, 최대의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결국 공개 사과를 하는 등 곤혹을 치렀는데요. 이 퓰리처상 심사위원들은 파렌트홀드 기자의 보도가 투명한 저널리즘의 모범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예. 자, 그 밖에 또 어떤 사람들이 상을 받았는지요?
네, 외국에 영향을 미치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노력에 관한 뉴욕타임스 기자들의 보도가 국제 보도 부문 수상작으로 수상 기사로 선정이 됐고요. 또 프리랜서, 그러니까 이 자유계약 사진 작가인 대니얼 베레 플라크 씨가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마약 단속 현황에 관한 사진으로 이 보도 사진 부문에서 상을 받게 됐습니다. 또 시카고 트리뷴의 이 제이슨 원브스건스 기자가 총격을 당한 10살 시카고 소년에 관한 사진으로 기획 보도 부문 사진상 수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 자, 최근을 보면 이 가짜 뉴스가 범람해서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어느 때보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퓰리처상 선정위원회의 마이크 프라이드 씨 역시 이 점을 지적했는데요. 사람들의 삶과 또 민주주의에서 위대한 언론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참고로 퓰리처상은 20세기 초에 헝가리계 미국인 언론인 이 조세 퓰리처가 세운 상인데요. 뉴욕 콜롬비아 대학교 언론대학원에 기부한 돈이 기반이 됐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가 이어집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15세기 유럽 국가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탐험하게 된 배경은 지금부터 약 1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십자군 전쟁으로 유럽군이 중동 지역에 진출하면서 유럽 국가들은 상거래가 더욱 활발해집니다.
군인들이 전쟁 끝나고 오면서 외국에서 신기한 물건들을 잔뜩 가져왔던데.
생전 처음 보는 양념에 비단에 신기한 철제 물건도 있던데요.
전쟁 끝나고 나라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번다고 합디다.
15세기에 이르러 국가 힘이 더욱 강력해지면서 새로운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됩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1부 미지의 신대륙 탐험.
유럽 국가들 중 처음으로 신대륙 발견에 앞장선 나라는 포르투갈입니다. 국왕 존 1세의 아들인 헨리 왕자는 새로운 항로를 찾아가는 탐험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포르투갈은 불과 50년 만에 양념 무역을 장악했습니다.
아프리카와 페르시아만, 인도, 중국의 무역기지 건설이 마무리됐습니다. 우리 포르투갈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앞선 기술 때문입니다. 대해 구조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해서 폭풍과 바람을 뚫고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성능 좋은 배를 만들 수 있었고 또 컴파스 같은 발명품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육지를 찾아갈 수 있게 해줬습니다.
새 항로를 찾겠다는 오랜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얻은 거죠. 하지만 동아시아 상인들이 호시탐탐 우리 배를 노리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포르투갈의 배들은 현대적인 대포를 설치해서 무장을 하고 다른 나라 상인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포르투갈이 무역을 독점하는 걸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그냥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과 페르디난드 국왕은 이탈리아 항해사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에게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게 했죠.
1492년 8월 3일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스페인 왕의 명령을 받고 세 척의 배를 이끌고 인도와 아시아를 찾아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15세기 중반 유럽인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스 학자들의 오랜 주장대로 지구를 바다 위에 떠 있는 원판이라고 생각했고 배를 타고 멀리 나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콜럼버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지구는 결코 평평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구는 둥글고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새로운 주장을 믿고 항해를 계속할 겁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신념으로 항해에 나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미나호, 핀타호, 산타 마리아호 이 세 척의 배에 호기심과 모험을 가득 싣고 대서양 바다로 향했습니다. 인도로 가는 지름길을 찾아 나선 콜럼버스는 대서양 서쪽으로만 계속 가면 짧은 거리로 아시아에 도착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시대에는요,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는 또 다른 거대한 대륙이 있고 태평양이라는 큰 바다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지구의 나머지 반쪽이 존재할 거라고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던 콜럼버스는 그저 서쪽으로만 뱃머리를 향했습니다.
오랜 항해가 계속되면서 선원들은 지쳐갔고 콜럼버스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높아갔습니다. 콜럼버스는 1451년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태어나 14살 때부터 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직물과 포도주 매매를 하면서 배를 탔는데요. 평생 바다 위에서 잔뼈가 굵은 콜럼버스에게도 신세계를 찾아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는 길은 멀고 험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를 찾아가겠다는 꿈은 결코 버릴 수 없었습니다. 1492년 10월 10일 새벽 스페인 펠로스 항구를 떠난 지 10주 만에 육지를 발견했습니다. 콜럼버스와 선원들은 가슴이 터질 듯 기뻐했습니다. 유럽에서 대서양 넘어 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거대한 땅. 우주 공간에 지구가 생성되던 수십억 년 전부터 지구 역사와 함께 존재해 왔던 땅이 유럽인들에게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육지에 상륙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는 가장 먼저 탐험을 후원해준 스페인의 페르디난드 왕과 이사벨라 여왕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위대한 스페인 국왕의 무한한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깃발을 꽂은 이곳은 구세주의 섬이라는 뜻으로 찬살바도르라고 부르겠습니다.
찬살바도르는 바마 제도 중동부에 있는 섬인데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땅에 첫 발을 디디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원주민들은요, 이곳을 과나하니 섬이라고 불렀는데 콜럼버스가 구세주의 섬이라는 뜻으로 산살바도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산살바도르 섬과 주변 섬들에 대한 탐험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들 힘들겠지만 새로운 땅을 개척한다는 의지를 끝까지 불태워줄 거라 믿습니다. 오늘 탐험한 큰 섬은 히스파니올라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산살바도르와 히스파니올라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탐험이 계속될 테니까 모두 끝까지 힘을 냅시다.
히스파니올라는 지금의 하이티 섬과 쿠바 일부 지역인데요. 콜럼버스는 이곳에 사는 원주민들을 인디언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던 이 땅의 주인들이 왜 지금까지도 인디언으로 불리게 된 걸까요? 그 시작은 콜럼버스 때문입니다.
아메리칸 인디언 원주민, 이들을 인디언이라고 부른 사람은 콜럼버스였습니다. 신대륙을 발견하고요. 여러 지역을 탐험하던 콜럼버스는 이곳을 인디스, 즉 인도로 불리는 동아시아의 일부라고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부요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everyone. This is Jennifer Yu and welcome to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dime a dozen. Dime a dozen입니다. Today we'll be learning about what dime a dozen means. Then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John and Mary had.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There's no need for you to pay $20 for that hairbrush. It's too expensive.
Why not? I really need it.
The store down the street has them at a dime a dozen. Come on, I'll show you.
네, John and Mary에게 There's no need for you to pay $20 for that hairbrush. It's too expensive. 비싸게 20불을 주고 머리빗을 살 필요가 없지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Mary가 Why not? I really need it. 왜? 나 정말 필요하단 말이야 라고 하자 John은 The store down the street has them at a dime a dozen. The store down the street has them at a dime a dozen. 저쪽 아래 상점에 그런 빚은 아주 많아. Come on, I'll show you. 이리 와봐, 내가 알려줄게. 라고 대답하고 있네요. Now let's listen to a portion of today's conversation.
It's too expensive.
Why not? I really need it.
The store down the street has them at a dime a dozen. Come on, I'll show you.
오늘의 영어 표현은 dime a dozen. Dime. D-I-M-E. Dime a dozen. D-O-Z-E-N. Dozen. Dime a dozen입니다. When you say something is a dime a dozen, it means that there's a lot of it. Dime a dozen은 값이 싸고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을 가리킬 때 쓰는 영어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dime은 10전이고 dozen은 숫자 12입니다. 물건 12개를 10전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싼 셈이죠. 이렇게 싼 물건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 dime a dozen입니다. 보통 종이돈, 그러니까 지폐보다 동전을 주변에서 더 쉽게 찾아볼 수 있죠. This is a common way of saying that something is so easy to get that it doesn't have much value. 이렇게 동전처럼 주변에 흔하게 있는 물건들을 가리킬 때도 쓸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닷가를 가면 해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조개껍데기죠? 내 친구가 Look, I found seashells. 여기 봐, 내가 조개껍데기를 찾았어 라고 자랑하는 듯 말하면 Those are dime a dozen. Those are dime a dozen. 바닷가에 흔하게 조개껍데기야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네, 오늘의 영어 표현 dime a dozen. 흔하다 또는 값이 싸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There's no need for you to pay $20 for that hairbrush. It's too expensive.
Why not? I really need it.
The store down the street has them at a dime a dozen. Come on, I'll show you.
Today's phrase, dime a dozen. Something that is so easy to get that it doesn't have much value. Dime a dozen. 흔하다 또는 값이 싸다. Dime a dozen. 꼭 기억해 두시고요. 친구들과 함께 연습해 보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유였습니다. Until next time, have a great day.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The Manhattan이 부른 Shining Star, 밝게 빛나는 별이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02년 4월 11일 오늘 이탈리아 출신의 테너 가수인 엘리코 카루소가 세계 최초로 음반을 녹음했습니다. 이날 카루소는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한 호텔방에서 약 2시간 동안 음반을 녹음했습니다. 카루소가 녹음한 곡은 오페라 토스카에 나오는 별은 빛나건만을 포함한 10곡의 아리아였습니다. 이날 카루소가 세계 최초로 음반을 녹음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녹음을 진행하기로 했던 영국의 그라모폰사는 처음에 카루소 음반 녹음을 거부했습니다. 카루소가 런던과 뉴욕 등 큰 무대에 서본 적이 없는 초짜 가수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녹음 책임자였던 가이스 버그는 카루소의 잠재력을 믿고 녹음을 강행했습니다. 카루소는 이날 녹음 대가로 오늘날 만 달러에 달하는 100파운드를 받게 됩니다. 이후 카루소의 음반은 불티나게 팔려나가게 되고 그 결과 그라모폰사는 동방석에 앉게 됩니다. 카루소도 이 음반으로 명성을 얻기 시작해 1921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총 600여 회 이상에 달하는 오페라에 출연, 황금의 테너라는 찬사를 듣게 됩니다. 1970년 4월 11일 오늘 승무원 3명을 태운 아폴로 13호가 미국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달 탐사를 위해 발사됐습니다. 엄청난 화염 속에 발사된 아폴로 13호는 달을 향한 긴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우주선의 산소 탱크가 파손돼 3명의 승무원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아폴로 13호의 제임스 러블 선장은 케네디 우주센터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합니다.
Okay, Houston, we've had a problem here. This is Houston, say again, please. Houston, we've had a problem.
이후 아폴로 13호는 우주비행 관제소의 도움으로 지구 대기권까지 비행하는 데 성공하고 대기권 진입이라는 마지막 고비를 맞습니다.
That's the best side.
결국 승무원들은 전 세계인들이 TV로 지켜보는 가운데 지구로 무사히 귀환하게 됩니다. 지구에서 떠난 지 6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비록 달 탐사에는 실패했지만 극적인 귀환에 성공한 아폴로 13호의 대드라마는 현재까지도 성공적인 실패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